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범사에 감사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어지러운 분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 그 다음에다가 포인트를 줬어요. 뭐라고요?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이 나오겠죠. 설마 목사가 이거 준비해놓고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우기는 거예요. 설득 안 되게.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접근해야 이것이 가능하게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의 장면들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1월부터 오늘까지 가장 감사했던 장면, 저는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 1년 동안 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주은혜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지난 교회에서는 13년 동안 담임 목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은혜 교회에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저만의 비밀스러움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었을 것인데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접니까? 왜 저를 주은혜 교회에다가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을 저는 계속했어요. 근데 지난 9개월이나 지났어요. 벌써. 3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9개월이 지났는데 9개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답이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왜 보내셨을까? 답은 한 단어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3월 첫째 주에 설교 제목이 회복이었습니다. 그 회복은 1차적으로 저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회복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주은혜 교회를 만나서 실제적으로 지난 9개월 동안 회복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에게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우리 주은혜 교회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성도님들을 찾아가면서 대화하면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은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여기에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거더라고요. 사랑을 주고 받는 것. 회복의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 그리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회복이 되어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부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뛸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어야 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회복과 관련지어서 우리에게 꼭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회복의 최정점이 뭐냐면 감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감사를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라는 단어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 무엇이죠? 감사의 반대말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원망인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두 축은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두 기둥이 버티고 있어요. 감사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축에 뭐가 있어요? 불평이라는 것이 꼭 같이 가요. 그래서 감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불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아군이고 적군입니다. 신앙생활의 아군은 감사고 신앙생활의 적군은 불평인데 이 아군을 키우고 적군인 불평을 잠재워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가요. 감사가 줄고 불평이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똑똑해지는 거야. 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 키워볼 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불평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조금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불평이 나옵니다. 엄마 왜 반찬 이거야? 왜 맛이 없어?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해줘? 언제요? 그 꼬맹이 때는 안 하다가 유치원 들어가고 그럴 때부터 애들이 점점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이 가요. 그렇게 좋았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불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이 구출을 받아서 첫 번째 난관이 뭐였냐면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이걸 꼭 건너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육지처럼 갈라지게 해서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대표적으로 감사 찬송가를 찬송을 거기다가 시를 써놨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그 희열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기분 좋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딱 3일밖에 가지 않았어요. 딱 3일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경험했던 그 홍해바다의 그 기적이 3일 지나고 나서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그 과거는 과거로 끝나버리고 현재는 눈앞에 있는 문제 내 인생을 흔드는 이 문제 이게 더 홍해바다보다 더 크게 다가와서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세요? 자 홍해바다를 건네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물 달라고 하시면 되지요.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으로. 왜 안 주냐고. 그 다음에 물을 해결해 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밥이 없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를 지난 내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너무너무 버거우셨습니다. 하나님도 버거우셨다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 하필이면 저를 여기다가 심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끝까지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신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뭐와 뭐가 딱 같이 양축으로 우리 삶을 지탱한다고요? 한쪽은 감사고 한쪽은 불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불평은 좀 줄이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감사하자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줄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하라. 앞에 뭐가 붙어요? 범사에. 범사라는 단어가 밑에 all circumstance라고 했어요. 모든 환경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한 곳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이것이 답입니다. 모든 거에 감사하면 불평이 그 안으로 들어올 구멍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틈이 안 생깁니다. 내 삶의 곳곳을 감사로 채우면 불평이라는 이 나쁜 신앙의 독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감사하자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앞에 범사에 감사하자고 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 수 있죠? 이 질문 앞에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상식적인 감사의 이해, 상식적인 감사 이해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사에 대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부흥회 끝난 지가 좀 됐죠. 예, 감사할 때만 감사한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다고 하셔야죠. 맞죠. 감사할 때만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을 때는요. 감사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한 것도 이상한 거고요. 뭐 할 때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Common sense.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으면 뭐 하지 않으면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의 룰로 살아갑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으면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의사한테 갔더니 그 전에 암이라고 했던 것이 오진이었어요. 화가 납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화는 나중에 내요. 일단 감사해요. 안도의 한수.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통곡해야 됩니까? 통곡하는 게 정상적인 감정 표현이 맞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거역할 수 있는 종교도 없고요. 이걸 거역할 수 없는 세상 룰도 없고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실 수 있는 억지스러운 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제일 나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억지 감사예요. 억지 감사. 억지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합니다. 밥 먹고 있는 아들한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안 해주고 맛도 없는 야채 먹으라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놓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시장 갔다 왔고 어떻게 음식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아들아,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감사해야죠. 이게 억지 감사예요. 이런 부모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억지 감사를 시키는 것 같아요. 감사하래요. 감사를 표현하래요. 감사하고 안 하고는 저의 마음인데 내가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감사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인데 왜 감사를 강요하냐는 거예요. 왜 감사를 억지로 시키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안 그랬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실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나도 저에게 감사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다가 가서 뒷덜미를 탁 잡고 탁 낚아친 다음에 너 이놈 너 왜 감사 안 해?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 대신 뭐 어떻게 합니까? 아휴 저 사람 사람 되려면 멀었네 하고 속으로 사귀고 그냥 가고 다시는 상대를 안 하는 게 우리의 최대한의 보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못 가고요. 한 발자국도 뒤로 못 가요. 별난 사람 없습니다. 다 이 울타리에서 살다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애원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편지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속에서 다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풍요롭게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도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야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설득력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데살로니가서 3장 4절 이게 증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큰 환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고 났더니 환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깜짝 놀란 거죠. 바울이 예고해줬던 대로 그때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으니까 아 그때 그 설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아유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겠어? 라고 하다가 실제로 환란이 생기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는 알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게 바로 5장 18절에 나옵니다. 3장 4절에서는 환난이 너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5장 18절에서 뭐합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이게 답이라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자의 무기는 범사에 감사 그 하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환난 당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야단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매우 예외적인 겁니다. 예를 잘 드리면 환난이 없을까요? 환난이 없어야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 어떠한 말로 설득해도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직접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건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럽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면 바울 선생이요 환난 좀 없애주세요. 환난만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만 없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최근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 주변에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가지고 연예인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선한 영향을 줬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일만 있으면 기도를 했대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희한하게 응답이 돼버렸대요. 어떻게 응답했냐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나 교회 나갈게요. 했대요. 근데 문제 해결됐어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죠. 안 갔대요. 최근에 교회를 출석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인간이 참 희한하대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주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해결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하겠다는 사람은 또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 감사한다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으면요. 안 하죠.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알죠? 문제 다음에 또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오지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오지요. 저는 교회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만나잖아요. 매주마다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늘 이 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기밖에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기밖에 못 느껴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는요. 전체 공기가 항상 느껴지거든요. 딱 쓰면요. 아 오늘은 다른 분위기다. 오늘은 설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분위기는 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서 온갖 잡다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바꾸면 다 불가능한 거예요. 환경 바꿔주세요. 처지 바꿔주세요. 문제 바꿔주세요. 모든 거 다 완벽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범사의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절대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전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것 같았으면 진작 믿었죠. 어떻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 틀을 깨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가 있습니다. 5장 18절 다시 가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어떠한 다른 요소가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그러면 너희는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말한 겁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주님은,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설득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셔야 돼요. 왜요? 나는 늘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안에 게 뭐가 대단하게 특별하다고. 교회만 오면 맨날 듣는 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뭐 그게 대단하고, 그게 나아가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깊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이 한마디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이 순간에 아멘 하지요. 그냥 돌아서서는요, 아이고 세상을 몰라 너무 모르시네 목사님, 저렇게 목회하니까 목회하시는구나, 세상 물정 모르니까 목회하시는구나.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 본문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누가 믿는다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믿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듯이 믿는데, 그 믿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문구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자는 자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예수 믿고 살다가 오늘날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잠잔다는 것은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걸 믿는 내가 살면서 교통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건과 사고를 내가 못 면하고 그 일이 내게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는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면 이건 감사할 수가 없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십시오. 딱 이 문구 보세요. 예수 안에서 무병장수하고 100세, 200세까지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이제는 제발 좀 세상 떠나세요 할 때 죽으면 감사가 나오죠. 자, 근데 태어나고 3년 동안 엄마 앞에 재롱 피우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요. 그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에게 오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사를 잠깐 설명합니다. 제 아내가 딸이 7입니다. 쭉. 첫째부터 7째까지 딸 쭉 육아 갑니다. 맨 마지막 8째가 제 처남이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요 하나 낳으려고 7명을 쫙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거죠. 제가 기억하고는 첫째가 아들이었대요. 근데 3살 때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사귀고 인사 갔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3살 때 그 아이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순간에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그렇죠. 그분이 떠나셨으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7명이 나오고 막대 나왔으니까 이걸로 감사하겠죠. 그러나 부모의 가슴에는요, 한이 맺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죽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내가 믿는데도 예수 안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원치 않게 죽어요. 불행하게 죽어요. 힘들게 죽어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 그 모양이, 그 시간이, 그 때가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리하게 하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한이 맺히게 하는 그 일이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와 함께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먼 미래의 부활의 몸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기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일은 일어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죽고요. 예수 잘못 믿어도 죽어요.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도 헛된 짓을 안 했다고도 죽습니다. 예수 안에 죽어요. 이것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통곡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를 당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대요. 이것을 지금 믿는 내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위로가 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떤 사이비 목사가, 어떤 사이비 예언자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무시하고 잘못 믿으니까 죽는다고 하던가 이상한 소리 하면 다 그 사탄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살아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무병장수하는 거 기대하고 예수 믿는 건데 예수 안에서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죽음까지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구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분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일순간에 한순간에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벗어버리는 그런 변명은 될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감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명령이 아닌 복음의 뿌리 박힌 감사를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어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고 싶은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싶은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도 주님 감사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은혜 교회 안에 더 가득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서로 응원하시고 서로 잡아주시고 서로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